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짓기와 뒷말은 파괴폭탄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짓기와 뒷말은 파괴폭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들의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진솔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10장에서 13장의 편지가 간 후에 오히려 그런 편지가 더 관계를 악화시켜서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되던 그 차에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결국에는 이제 그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쫓아가서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먼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심하면서 또한 이제 불편한 감각 가운데 어려웠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수습되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고생했던 성도들을 좀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알고 읽어가면 지금 충분히 이 편지 안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계속 반복되면서 10장에서 13장에 전했던 내용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까지의 내용은 내가 지난번에 편지를 좀 격하게 써가지고 너희를 많이 근심하게 한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보내고 사실 내가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후회까지 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 힘들게 하고 뭐 근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으니 이런 얘기를 내가 디도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적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얘기해요. 에베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마케도냐를 향해 가야 될 만큼. 근데 마침 드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막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냥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2장 10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를 향한 이 편지를 살피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목사인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각색하고 붙이고 빼서 막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 근거가 돼 있는 걸 토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가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2장 13절까지 그 격한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그런 마음과 그 상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14절부터는요 그 마케도니아에 그럼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얘기를 이어간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연관된 생각이 딱 나면 그 까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장 14절부터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도 이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야 이거 또 다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과격한 편지를 쓴 후에 어땠었는지,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어떤 여장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관련된 다른 생각이 나서 지금 그쪽으로 얘기가 흘러간 건데, 그 얘기가 지금 2장 14절에서 보니까 7장 4절까지 그 얘기가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던 이야기와 자기가 그래서 어땠었는지 그 얘기를 쭉 얘기했던 것이 2장 13절까지 오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7장 5절로 이제 간 거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2장 13절 이후부터는 이 7장 4절까지 또 다른 편지가 삽입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며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와 반대로 자기를 음해하던 거짓교사들, 할례당들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그런 일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거기에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과 이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이 성도들에게 되새기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제 변증을 하는데, 사역의 근거인 새 언약과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기가 받았던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을 수 없었던 사역의 그런 어떤 동기와 이 사명의 길을 걸은 후 이루어지는 부활의 확신과 미래의 심판 등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까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또 6장 14절부터 18절 같은 경우는요, 2장 13절 이후에 전개되는 이 내용의 흐름상 또 뭐가 좀 맞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 성경학자들이 야, 여기는 여섯 편 정도의 편지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좀 정리해 왔잖아요, 순서를. 이 순서만이라도 우리가 잘 맞춰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 고린도서 전체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히 더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2장 13절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던 상황이 연결돼서 7장 5절부터 연결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까웠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디도를 만나게 돼서 위로가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뭐 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과 흐름이 또 맞아가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7장 7절을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우리가 힘썼던 그 구제헌금권을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다시 보낸다. 그게 8장 9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전체 그 고린도서의 흐름은 이런 건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현재 있는 이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기 9장까지 막 위로한다, 격려한다 하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돕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0장에서 갑자기 화난 사람처럼 편지를 쓰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되면 누가 편지를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좀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살핀 것처럼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가이드한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읽어나갈 때 먼저 전서의 그 내용과 그 분위기를 알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또 분위기를 알고 이제 잠잠한 가운데 이어져가는 1장에서 9장을 이렇게 읽어가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런 흐름이 잘 맞아지고 또 정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왜 벌어졌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바울의 이런 심정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변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리더의 자리로 부름을 받,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냐, 뭘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 나는 어렵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통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지를 바울이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목사나 뭐 리더와 같은 어떤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그 이 사명으로 부른, 그러니까 그 어떤 역할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이 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정, 교회를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자요,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아주 바르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적었던 13장의 그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듯이, 또 우리가 이 얘기는 고린도 전서를 살피기 시작할 때 1장 10절에서 이게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이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다라고 말했었던 것, 교회와 성도가 어떠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얘기였잖아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체 주자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한 교회, 한 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 뭐 사역의 문제, 뭐 많이 있을 때 항상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한 마음과 한 뜻, 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건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통해 보듯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뒷말들이 그렇게 맞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가 나의 삶에서도 그런 불신과 진심을 오해하게 하는 말들을 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이 셀들을 나누이지 않고 온전히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참 이중적인 존재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고, 또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중적이고 모순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무리짓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생활하는 동물들은 무리짓지 않는 법인데,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무리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속에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에 함께 모여야 안정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함께 모이면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육받지 않으려 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참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린 정말 바르게 직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겪었듯이 뭐 사춘기를 겪어오면서 괜히 그 사랑을 아는데도 반항하고 싫어하고, 결국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는 그 공동체가 가진 비전과 사명,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숙지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알면서도 뒷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한 이 약속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다. 정말 잘못된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면요, 대부분 함께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힘써 일구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 이런 목적과 그 주신 사명이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이 사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회 소개반을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한 식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목적과 이런 부르심을 따라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더불어서 이제 가족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과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들을 가지고 행해가는가 하는 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책임과 혜택, 역할들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구경꾼처럼 존재하지 않고 한 식구로서 바르게 소속되고 양육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신이 처한 삶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그 주도적인 성도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종속된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도울 때만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가족,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서로를 통하게 하는 연결도구인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 말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다 나누게 하는 사탄의 거짓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하고 애쓰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라고 해도 결국 상처를 주고 또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내가 느낀 그 느낌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말해버림으로 바른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해왔던 삶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의 가치가 나를 주도함으로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써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무리짓기를 하고 파당을 나누고 뒷말을 하는 그런 파괴적인 폭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힘써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길 원하고 그런 주님의 나라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